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스가랴서로 모시겠어요. 이제 우리가 스가랴서 오늘 2장 11절 말씀부터 나누게 되는데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대를 택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날에 많은 나라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그렇죠? 여호와께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여기에서 우리가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돌아올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있게 될 사실을 우리 가운데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은 믿음과 영적 체험 가운데서 하나님과 연합하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그랬는데 많은 나라들, 그러니까 이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스가랴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요 그 분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음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은 유다가 유대인을 가리키고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뭐 모든 반유대주의적 이론에 대한 확실한 반론이 될 것이라고 이 매기 목사님은 상당히 강조하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성경을 통찰해서 볼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취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그랬는데요. 성경에서 거룩한 땅이라는 표현은 이곳에서 단 한 번 나오는데, 그러나 오늘날 그 땅은 거룩한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도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땅이 왜 거룩한 땅이 아니냐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걸어다니시지 않았느냐고, 그곳이 우리 신앙의 뿌리가 아니느냐고. 여러분, 우리는 모슬렘들이 말이죠. 무슨 그 신전이라고 그래요. 뭐 그 메카 있잖아요. 그런 걸 향하듯이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그곳이 그 땅 자체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은 그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땅은 다시 거룩한 땅이 될 것입니다. 또 보면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이것은 지금 당장에는 예루살렘을 택하시지 않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실 때 그곳은 이 땅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어떠한 예언도 사사라이 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사사라이 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예언은 다른 성경과 또 구절들 이렇게 좀 비교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상식 중에 하나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 하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풀고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병행 구절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 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감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 모든 사실은 천년 왕국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2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13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그날에 온 땅이 침묵을 지킬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많이 듣고 있지만 장차 놀라운 침묵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성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천년 왕국 때 이 땅 위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말입니다. 미래에 대한 이러한 소망은 스가랴 당시의 백성들에게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격려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그 깊으신 뜻을 따라 행하며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맞추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2장까지를 정리하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의 총 주제는 여호수아와 사단의 이상, 그러니까 순의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신 10가지 이상을 우리가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유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10가지 이상은 하나의 구체적인 구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요. 전반적인 관점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각 이상들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성경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본 구절을 성경의 예언적인 다른 구절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 그 자체만을 가지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시대에 맞게끔, 그 시대에, 예를 들어서 스가랴서와 학개서는 같은 시대의 성경인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성경을 살펴보면 정말로 성경이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우리가 본문 자체만 가지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런 구조적인 것들을 가지고 시대를 좇아서 의미 있게 해석을 해나가면 참으로 성경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와 사단의 이상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로 가보시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참 의미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가 분명 아니죠. 여기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중에 대제사장으로 봉사했던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헬라어로는 예수아 이렇게 번역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했던 천사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라고 말했던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대제사장에게 걸맞는 이름이며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도 합당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그랬어요. 사자는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왔듯이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어요. 홍마탄 그런 분, 그리고 그 스가랴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는 그분, 바로 사자입니다. 사단은 어떻습니까?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랬어요. 스가랴가 여호수아를 보았다면 사단도 보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사단이 하나의 인격적인 실체라는 사실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문화 속에 우리는 사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찬양 함께 나누고 계속해서 3장 1절 말씀을 좀 더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계속적으로 주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3장 1절을 우리가 살피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사단의 이상인데 거기에 보면 이 그 여호수아의 그 여호수아가 사자 앞에 섰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아마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리고 사단이 그 우편에 서 있는 것을 이제 스가랴가 분명히 보았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나라들 가운데서 온전치 못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정말 사단의 세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 지난 세상 동안 소위 기독교 국가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입에 별로 함에도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단에 대하여 잊어버렸고 사단을 언급하지 않았고 사단이 멀리 도망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 참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인격적인 실체입니다. 초자연계에 대한 현대의 관심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사단이나 귀신들에게 기울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명절이 되면 성묘한다. 뭐 그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제목 아닌가요? 모든 물가를 제수, 즉 제사드리는 물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하는 그러한 문화들. 뭐 그리고 텔레비전마다 나오는 게 차례지네.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다시 한번 경성해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성경은 오늘날의 사고방식이 악한 존재도 인격적으로 나타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귀신론에 심취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악한 것이 인격화된다면 선한 것도 인격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자신들의 문제와 이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해결책을 추구하는 인간들에게 최종적인 해답이 될 것이라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의 소망 아닌가요? 다른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나요? 되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죠. 또 1절에 보면 그를 대적하는 것을 그랬어요. 사단이 여호수아의 우편에 섰다는 것은 그를 돕거나 변호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가지 목적 아닌가요? 고소하려고. 이것은 사단의 전형적인 모습이요 활동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아버지 앞에 대언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언하는 자가 필요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를 참소하는 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 법정에서도 보면 변호사와 뭐 그 검사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사단은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불립니다. 저는 오늘도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사단이 계속 저를 참소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얼마나 그런 면에서 강한지 몰라요. 저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말이죠. 저로 하여금 죄에 물들게 하고 말이죠. 저로 하여금 죄를 탐내게 하고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다시 한번 사단이 나를 참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각성하고 재정비해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지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비웃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나를 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 나를 참소하느라고 바쁩니다. 하나님, 뭐 그 사단도 그러는 거죠. 하나님, 저런 김 목사를 사역자로 부르시다니 참으로 그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 김 목사는 안 됩니다. 사역자가 될 사람이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습니다. 뭐 별의별 이야기 다 하겠죠. 사단은 여호수아의 우편에 서서 그를 참소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봐요. 그는 형편없는 녀석을 저 형편없는 녀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사단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참소했습니다. 사단은 참으로 반유대주의자입니다. 반유대운동의 지도자가 바로 사단이라고 보고, 이 사단은 말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온전치 못하다고, 똑바로 살지 않았다고, 죄인이라고 계속해서 참소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서 대예언자가 있습니다. 요한은 신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스가랴가 본 이상 중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서 있던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자, 이제 3장 2절로 가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요 말씀도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봐야 되겠어요.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아주 온유한 책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층 더 호되게 책망할 수도 있으셨겠지만,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존재를 존중히 여기셔서 여러분 이렇게 하셨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하나님께서요, 루시퍼, 즉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귀하고 높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죄가 나타났습니다. 어떠한 죄입니까? 정욕이나 도적질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단에게 있었던 죄는 교만이었습니다. 그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데, 살인, 도둑질, 거짓말, 간음 같은 구체적인 죄들은 모두 각기 제 길로 간 데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문제입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그 책망은 여호수아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의 수도 예루살렘을 향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는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가 아니냐 그랬어요. 마치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한 후에 예루살렘이 한 번도 재건되지 않고 70년 동안 먼지와 잿더미 속에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폐허 속에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었고, 이것은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와 같았다 하는 겁니다. 존 웨슬레는요, 자기를 가리켜서 불타다 남은 막대기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봅니다. 뒤를 돌아보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우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그러나 여러분 있었냐 말이에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구원받았고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인입니다. 또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의인이 됩니다. 누구나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이지만, 그러나 그 나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해나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회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회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